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사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드리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이러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특정한 누구 그리고 민족이 아니라 모든 세계와 모든 열방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세계와 모든 것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없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또 들으라 라고 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들으라, 기울이라 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듣기 싫더라도 또 주의를 기울여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인가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고 또 그들의 만군을 군사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군사로 번역해 군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군대를 진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어떻게 되는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따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객사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문화에서는 안식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이 말리고 그리고 만상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말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상이라는 것은 해, 달, 별,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해와 별들이 사라지고 또 하늘이 말리는 이런 완전한 심판, 온 우주적인 심판, 그리고 철저하고도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구원만 하신다, 또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 또 나를 도와만 주신다라는 것은 왜곡된 생각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마치 부모를 만만하게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가 함부로 행할 때 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노했는데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면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 들을지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귀를 기울이고 또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조차 업신여기고 또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열방과 하나님께서 열방과 그들의 군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로 에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러분 3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려고 시온산과 그 언덕 위로 하늘에서 강림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에돔의 강림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동문을 잡아 피의 기름으로 적셔졌던 그 칼이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피에 젖고 기름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5절까지도 그 에돔 땅이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황폐하게 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고 동물들이 그 땅에 들짐승들이 그 땅에 살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에돔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에돔 땅에 일어나는 것은 에돔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을 신원하시는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은 시온을 괴롭힌 자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여러분 오바댜 성경을 보시면 오바댜에서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이 에돔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바댜 1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이삭의 장자 에서의 후손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형제국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돔은 이스라엘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역할만 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행할 때 그들의 땅 통과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는 유다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 아수르나 또 바벨론의 공격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 남이 잘못될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는 것을 돕고 이를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남의 고통과 환란을 방관하고 그 재물에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환란과 고통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 이방인들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만큼 어쩌면 다른 모든 이방인들보다 더 커다란 증오의 대상이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자를 멸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자, 또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멸하시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시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 압제당하는 자를 주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혹 이런 자들이라면, 연약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검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들에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 남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그 반대라면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돔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또 포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5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서 사용하던 칼을 기름과 같은 액체에 담궈서 빛이 나게 하고 단단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마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칼을 액체에 적셔서 이 칼이 그 액초로 말미암아 기름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된 것인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또한 이 마셨은 즉을 취했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칼이 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악한 자들이 어떻게 했나? 이사야 5장 22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뇌물을 받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해서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이겠습니까?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죠. 오장처럼 잘못된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술에 젖어서 그릇된 판단을 한 자들이 결국 술에 젖은 칼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판결을 굽게 하고 술에 취해서 포악한 일들을 일삼은 자들이 술에 취한 칼로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지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지 이라고 말씀합니다. 혼란의 줄, 공허의 추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줄과 추는 땅을 나눌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시고 추로 그 경계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지금 포악한 일을 행하고 땅을 더럽히자 이제 다시 줄과 추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땅을 더럽히자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이,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위한 행복, 나를 위한 즐거움을 위해서 땅을 더럽히고 포악을 일삼을 때 결국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하고 그저 나만 행복하면,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되돌리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자연 보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힘써 섬기는 것, 이것은 복지를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가고 어그러진 것들을 되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삶의 시간, 물질, 재능,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 땅에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들을 바로 돌려놓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힘써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